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민수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오늘 18장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의 총 주제를 꼽으라면 제사장의 어떤 그 직무 있잖아요. 이것을 확정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 민수기 1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의 제도적인 권위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의 그 250명의 족장들 그리고 고라 뭐 이런 그 어떤 그 제사장 그룹이 있잖아요. 반역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17장 그리고 그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상당히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고요. 이는 그의 반역은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대적한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 그 전능하신 아버지를 반역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다루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 일로 인해서 민심이 동요하였고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심판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인데요.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음이 여린 백성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모세에게 그 모든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없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 역시 그들의 죽음에 대하여 전혀 책임이 없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모세 자신 역시도 눈앞에서 벌어진 심판의 상황을 보고 잠옷 아마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진다고 하는 것, 그걸 바라보고 또 뭐 이렇게 좋아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모세도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만 얼마나 놀랬겠어요. 백성들의 원성으로 인해서 뒤이어진 그 전염병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민간에 전염병이 돌고 아론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그 당시에 백성들을 위한 실제적인 중보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중보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아론의 쌍난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심으로 이런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이셨습니다. 너희들이 아니라 바로 아론이다 라고 한 거기에 많은 지팡이들이 있었지만 유독 아론의 지팡이만 쌍난 지팡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확증해 보이시는가 또 그것을 확증해 보이실 필요가 하나님께는 있으셨던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18장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아론과 레위인의 지위에 그러니까 책임 이런 것이 어떻게 확정되는가 보죠.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이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라가 레위인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지파 내에서 반란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레위인에게 묻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엄청난 수의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소매를 걷어붙이고 자리에서 빙빙 돌며 우리 신자들보다 더 거룩한 척하며 우리 믿는 자들의 태도를 판단하며 교회를 멸시하며 배교의 말을 서슴치 않고 뿜어내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이게 좀 외람된 표현인데요. 기독교를 근자 인터넷에서 보면 개독교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봐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뭐 그들이 특별히 잘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배교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뭐 특별히 교회가 잘못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비록 교회 안에 뭐 죄가 존재하고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을 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야 될 것인가 이후에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잘 살펴보면서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교회적인 그러한 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 우리는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은 거거든요. 아론으로서는 남자보다 자기를 거룩하다고 여기는 레위인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완벽히 꿰고 있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론은 자기가 하나님의 피택을 받아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자란 것은 스스로 드러내고 말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겸손히 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일에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이죠.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네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레위는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매우 각별하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맡은 일에 대하여 그 계략을 말씀해 주십니다. 뭡니까? 그들은 성소와 성소의 기구들 그리고 번제단에 대한 직무를 맡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각종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들이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제사장들은 제사에 있어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요제는 제사장이 해야만 했던 것이죠. 요제는 번제처럼 드러나지 않았고 그 제물은 제사장에게 돌려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속물은 내가 영원한 응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또 아주 귀한 표현이 있어요.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뭐냐면 소금은 매일 먹는 음식에 꼭 들어가야 할 재료 아니겠어요? 이 소금이 주님께 드리는 제사에도 쓰였다고요. 그러니까 소금 언약은 영원히 지켜야만 하는 언약에 쓰였던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아론과 모든 레위인들은 땅에서는 아무런 분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켜야 할 농장도 경작해야 할 포도원도 보호해야 할 감람나무 농원도 소유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자신만이 그들의 소유였습니다. 현대인을 위하여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제대로 설명해야 할까요? 참 우리 미기 성경학에 애청하시는 여러분들 특별히 귀하게 말씀에 경청해 주시고 또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귀하게 들어주신 것 감사한데 어떤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또 매기 목사님의 그 귀한 뜻들을 제가 이렇게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또 전할 의무와 책임이 저에겐 또 있거든요. 어떤 때는 좀 많은 그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도도 저를 위해서 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자기 그 담임 목사님, 이 목회자를 좀 존경해야 좀 된다. 저는 이렇게 늘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해주는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위에 기도하고 도와드리고 돌봐드려야 하는 것, 그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영적인 일에 뭐랄까요? 전임하는 분은 뭐 다른 일을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오로지 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피는 일을 해야 하는 것,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세상의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경우란 말이죠.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뭐 전 뭐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한 그런 목사는 아니지만 귀한 목사님들의 사역을 이렇게 뵈면 저도 느끼는 건데요. 목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교회 일도 생각하다 보면 그리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없이는 되지 않는 거거든요. 동일하게 현대 교회의 목회나 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나름대로의 우리가 서로 공감대를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써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적절한 은혜들을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어주시니까 그와 같은 일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교회들이 평안히 움직여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름다운 노래로 주가 하신 사업을 노래하며 나가세.
하나님,
우리 하나님
계신 곳을,
계신 그곳을
우리
조상
따라서
좁은 길로 나가면 기쁨 충만하겠네. 세상 영광 버리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우리 대장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세.
하나님,
우리 하나님
계신 곳,
계신 그곳을
우리
조상
따라서
좁은 길로
나가면
기쁨 충만하겠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죠. 좀 전에 이제 나눴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그 귀한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이 목사님들에게 여러분들이 더 좋은 그런 위로자가 되고 또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능력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아, 다윗이 시편 16편 5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산업으로 여호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마만큼 놀라운 일은 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분깃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18장 21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십일조를 가지고 생활을 하였다고요? 이것은 레위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교회가 과연 설교자들과 선교사님들, 교회 직원들의 생활을 책임져야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고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민수기 18장 25절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받은 것의 십일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주님의 일을 위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사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항상 선교를 위해 제가 가진 것을 기꺼이 드리는 편이라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 하는 거거든요. 교회의 헌금함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뭐 여러분 교회마다 다 헌금하는 그 태도와 방법들이 좀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헌신하고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로 여러분들을 복주시고 귀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 18장은 매우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장이라고 보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 해당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붉은 암송아지의 재에 대한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대단히 흥미로운 제사에 대해서 이 19장에 살펴보게 되는데 그것은 붉은 암송아지로 드리는 제사인데 매우 특별한 제사입니다. 1절과 2절, 19장 1절과 2절을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이것은 처음으로 동물의 암컷을 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로 8절까지를 보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지인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호와를 불사른 자도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제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나옵니다.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지인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어떻게 사용하였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사용한 것이 옳은 겁니까? 17절로 1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해 하려고 불사른 재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릴 것이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이것은 평범한 의식이 아니며 매우 이상한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는 동안 한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성막을 메고 옮기는 도중이라 중간에 멈춰서 속건제나 속죄제를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노상에서 죄를 범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법이 정해진 거거든요. 이 붉은 암송아지 제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 이 제를 섞어서 이것을 죄를 지은 사람 몸에 우슬초로 찍어서 뿌리는 겁니다. 매우 이상한 소리로 들리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범한 죄를 다루시는 법이 이러했던 겁니다. 이상한 사건 하나를 더 말씀드려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으로 올라가셨을 때 주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일은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셨어요. 주님께서 왜 이런 일 행동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을 보면, 내가 너를 지키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만일 주 예수께서 베드로의 발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베드로는 주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로 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절 4절을 보면,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죠.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계십니다. 대야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며 우슬초란 믿음을 상징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부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죽으시지 않으십니다. 요한 1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빛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을 때에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그 놀라운 말씀 가운데서 더 승리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원하셔야 되고 이 붉은 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신 그 이유와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19장을 오늘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20장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민수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나침반 출판사 신간도서 오스왈드 샌더스 지음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